자, 오늘 Who is Jesus?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지 4주째 됐습니다. 4주째 지나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이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성령,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또 이날을 우리들은 오순절 아니면 성령 강림주일,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6월 9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수는 뭡니까? 사수는 40, 오순은 5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보낼 테니까 그때 기다려라. 그런 기간이 열흘 있다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이 50일.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하고 어쩌면 감격스러운 순간이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라고 언급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을 말고 신약의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사복음서만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일방적으로 단순히 가르치시거나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서로 소통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뭐냐? 하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까? 고민하죠. 생각하게 되죠.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그 질문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수많은 그 질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지나가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느 한 글자도 나와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왜 의심을 하는가?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의심은 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걱정하는가? 아, 나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난 왜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왜 그걸 끊지 못하는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통해서 보면 나 자신에게 도전이 옵니다. 그 질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를 기도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로 생각할 때 우리를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Who is Jesus?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이면서 또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Who is Jesus?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토라를 지키는 유대교의 훌륭한 선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철학자나 정치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혁명가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훌륭한 인간 스승이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불의에서 해방시키려 했던 어떤 혁명가다. 또 불교도들은 훌륭한 보살이다. 아주 훌륭한 보살이다. 또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쓰는 단 브라운은 막달라 마리아의 남편이다 라고 묘사하고도 있습니다. 또 무슬림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이 간단히 하지만은 이 고백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위험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물질의 논리가 아니라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단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궁금해하실까요? 여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인자들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대답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궁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증언할 증인을 우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나올 증인이 누구일까요? 누가 증인이 될까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증인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목격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목격자인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목격자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불러왔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또 가려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목격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 절차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의 출생에 관한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보다 먼저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서로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의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또 뭐냐?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의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목격자의 자격 조건이 뭡니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누구를 기다렸느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는 증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에서도 제자들이 말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율법학자들이 말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고 한다는데요.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텐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응? 못 봤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법정에서 지금 다 논리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를 생각해야 되나?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피지컬리 엘리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가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위한 마음과 능력을 지닌 자를 의미하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세례 요한이 목격자로서 증언이 신빙성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야. 회개하라, 서둘러라,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말씀도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해놓은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면 회개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왠지 알고 있죠?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죄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목격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혈통, 즉 유대 가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것도 이미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라고 예고된 말씀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실 것을 대한 예언은 구약 동등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빌립보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less God, 하나님보다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들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비상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유혹한 것이 뭐였습니까? 돌을 들어서 빵으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모든 고통과 한계를 가진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그만두고 내 자신을 먼저 챙기고 특별한 존재답게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여갖고 너의 능력을 보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 뭐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겠어요. 우리는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우리들처럼 마귀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아무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자기의 모든 인간의 능력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맞춰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실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을 우리와 같이 느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십자가 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인간의 한계, 이거 두 개 다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과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거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good news. 이 좋은 소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이 구원의 삶과 천국은 죽은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과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규는 지키고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내면 세금 내려면 세금 내고 교통지수 지키려는 걸 지키고 모든 법규를 따라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 나의 삶 상황에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럼 내가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거기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첫째 어떤 일을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콜링이 있고 그 각 개인 개인마다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또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기에 맡아준 어떤 다른 특별한 소명이 있고 콜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은사와 필요와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특정한 때 우리가 받은 소명은 어쩌면 우리의 은사와 필요가 일치할 때도 있고 아마 저는 은사가 콜링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티칭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티칭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사범대학을 갔는데 사범대학도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생각 없이 간 거야. 사범대학 간 것도 1차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거기 선택해서 사범대학 갔어요. 사범대학에 가서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라니까 난 중고등학교 선생이 하기 싫어서 그러면 대학교 선생을 해볼까? 그래서 대학원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이거 피해서 저거 가고 저거 피해서 저거 가고 들어보니까 내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목적 없이.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티칭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은사고 그것이 가장 지금 저에게 잘 맞는 이렇게 일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진 어떤 소명,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것 잘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 또 나는 이거 정말 할 수 없는데도 이거 하나님의 소명에 굴복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기가 하나님이 부른 소명과 매치될 수도 있고 전혀 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거를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쓰고 내가 갖고 없을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보면은 죄인들을 부르기 오셨고 율법과 예언을 왕성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진리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과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했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냐? 대충 동등한 것으로 여겨져서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어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수고는 수고들을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 곧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은 뭐라 그럽니까? 돈이다 그래요. 시간이 돈입니까? 시간은 돈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시간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는 뭐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헛된 일에 모든 시간을 쓰고 여러분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0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헛된 일을 하고 모든 시간을 쓰고 세상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생의 모든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한 타이밍을 맞추고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시간을 아껴서 쓸데없는 데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말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전날 내가 니네들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의 제자가 아버지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참 황망하셨을 것 같아. 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째 못 알아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고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손발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너희들 거기 먹을 거 있느냐 생선 있느냐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셨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고 그분의 신성은 확실히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시고 아버지께로 복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옛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찬옥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겐 인간과 닮은 점도 있고 하나님을 닮은 점도 있었다. 만일 그가 모든 면에서 오직 인간과 같았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만일 그가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과 같았다면 인간과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참된 중재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에 우리와 가까웠고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던 점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가까우신 만큼 우리와도 가까웠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두 갖고 계시며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입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술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길게 말로 설명했지만은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으로 모습을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